2017년 마지막 날입니다. 아마도 이 부부들 간에 또 동료들 간에 이 교우들 간에 또 지난 한 해 동안 있었던 이 소감도 나누었을 것이고 또 다가올 2018년에 대한 계획도 나누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이 지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한테는 늘 아쉬운 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의 잘못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있고 그저 이렇게 게으르게 흘려보냈던 시간에 대한 아쉬움일 수 있고 인간관계에 대한 아쉬움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칭송받을 만한 일을 해내고 누가 봐도 엄청난 성과를 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쉬운 구석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늘 후회와 아쉬움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입에서 이 감사와 찬송이 나온다고 해서요, 꼭 그 사람은 지난 세월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입에서 아쉬움과 후회만 묻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꼭 아쉬움과 후회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여길 수 없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기쁨과 감사가 그득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일 것입니다. 같이 있기만 해도 좋은 연인과 함께라면 길에서 군것질을 하면서 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쉬움과 미련이 남기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 아무리 멋들어진 휴양지에 들어선 이 5성급 호텔에 있다고 해도 이 싫은 사람과 함께라면은 기쁨은커녕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누리는 만족이 있다면 지난 시절 사실 어떠했든지 간에 우리 입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지 못하면 후회와 아쉬움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핵심은 삶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삶의 내용을 개선하고 우리 삶의 내용을 채움으로써 만족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에 끝도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은 삶의 내용 자체에 집착합니다.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더 나은 것들로 바꿔보고 개선시켜 나가면은 나에게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터져나올 것이라 생각하지. 그러나 성경은 삶의 내용이 핵심이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핵심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든 애를 써서 내가 골짜기에 빠졌다,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다 싶으면 발버둥을 칩니다. 아니면 거기에 접근했다 싶으면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지. 그래도 빠질 때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거나 뭐 재난을 당한다거나 뭐 이런 일 뭐 우리 주변에 늘상 있지 않습니까? 빠지면 빠졌다고 불행해합니다. 결혼에 실패했다고, 취직에 실패했다고, 수술이 잘못됐다고 낙심합니다. 전부 이 삶의 내용, 즉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빠지면 빠졌다 낙심합니다. 아직 안 빠진 사람도 자기는 지금 평탄한 길을 가고 있는데도 빠질까봐 불안해합니다. 앞으로 빠질까봐. 내용에 중점을 두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 두었지. 내 삶의 내용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걸어가냐가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노래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의 이 마지막 날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 감사의 한 해가 되느냐, 원망의 한 해가 되느냐, 이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때때로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 감사의 찬송이 나오는 경우를 보기도 하고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이 멋들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도 원망과 후회만 내뱉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이미 받고 누리고 있는 것 쉽게 있습니다. 늘 내가 아직도 가지지 못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태초의 인간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딱 하나 빼고 전부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 하나 빼고 죄다 먹고 즐길 수 있었고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동산을 거닐 수 있었습니다. 뱀이 이 약점을 치고 들어왔죠. 모든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 뻔히 알면서도 이 간교하게 물었습니다. 하와가 대뜸 대답하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자기가 말을 없는 말을 덧붙이지 만지지 말라 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과장해서 덧붙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리고 이미 표현 자체가 이 하와의 말투를 보면요. 3장에서 이 말투를 보면 뱀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창세기에서는 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주 하나님, 즉 주인 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지 그냥 하나님 해버립니다. 여호와를 싹 빼버립니다. 그러자 하와도 이 뱀을 따라서 그전에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여호와는 쏙 빼버리고 하나님, 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언어를 뺏기기 시작하면요 마음 뺏기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따라한 순간 어떻게 보면 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 자연스러운 수순이었습니다. 완전히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많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매 순간 감사를 돌려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의 말은 뱀의 말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아직 가지지 못한 그곳에만 우리 시선이 머물 때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가축이나 재산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선을 두고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뱀이 사용하는 단어와 같을 때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금이 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14편에서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내 입술의 말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해서 금이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이 하와가 뱀의 말을 사용하는 순간 이미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공부 잘해서 이 좋은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감사 뭐 잠깐입니다. 이제는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고 목을 매답니다. 이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그 감사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순간 언제입니까? 대학 입시 실패했을 때. 그러면 뭐 난리 납니다. 아 대학 떨어졌다니 이제 막 다 소용없다 이랍니다. 불만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대학에 떨어지는 순간 좋은 고등학교에 보내줬던 감사는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죠. 좋은 대학 간들 어떠합니까? 졸업하는 순간 남들은 다 좋은 직장 취직하는데 자기만 취직에 실패하면 또 뭐랍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주셨던 그 감사 다 사라집니다. 뭐 난리가 납니다. 불만이 막 터집니다. 실패했다 말합니다. 취직 잘하고 승승장구를 한들 결혼 잘못하면 또 실패했다 합니다. 불만이 가득합니다. 결혼만 잘했어도 내 인생이 훨씬 나았을 것이라 말합니다. 내 삶의 내용, 내 처행된 상황에 온 신경이 집중해 있으니까 입술의 말이 이미 뱀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이미 범사, 모든 일, 좋은 일, 슬픈 일, 내가 싫어하는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이는 우리가 복이라는 단어를 뱀이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이 하나님이 말하는 복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저들이 우리와 다른 게 뭔가 하면 욕을 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저들의 이런 비난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미 교회 안에서도 이 뱀의 혀들이 난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뱀의 말을 막 흉내내보려고 합니다. 출세해야 된다 하고요. 건강해야 된다 하고 돈 잘 벌어야 된다 아니고 무슨 남보다 더 잘 벌어야 된다 이래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과 하는 말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게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차이가 있다면 거기다가 하나님만 갖다 붙인 게 있는 거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원래 이 복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십니다. 뱀이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는 복이라는 말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베드로가 받은 복은 그 입술의 고백에서 증명되죠. 제자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향해 누구라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하느냐 묻고 나서 너희 스스로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 생각하냐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뜸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입니다. 이 바요나라는 말은 그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를 번역을 안 해두고 그대로 뒀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요나를 그리스식으로 표현하면 요한이거든요. 그 이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미 네가 복을 받은 자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원래 누리고 있던 이 복은 그의 입술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복을 더해주시지. 일단 이름을 새로 바꿔주십니다. 반석이라고 부르죠. 이 반석을 아람으로 하면요 게바가 되고요. 반석을 이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베드로가 됩니다. 그리스 여행 가실 때 이 페트라라고 하면은 그 스톤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페트라가 이 베드로죠. 베드로. 그리고 이 19절에서 보면 이 천국 열쇠를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따르면 이 천국 열쇠는 복음의 가르침과 교회의 권징을 뜻합니다. 이를 통해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는 것이죠. 열고 맺고 풀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는 베드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아니라요. 신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듭니다. 우린 대개 이런 말 언제 합니까? 언제 합니까? 보통 뭐 새 생명이 태어난다거나 할 때 맞죠? 복덩이가 굴러왔다 이래 하기도 하고요. 뭐 또 출세한다거나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야 너 복 받았다 이래 합니다. 몇 년 새 막 아파트 값이 몇 배가 뛰었을 때 야 너 복 받았다 이래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헐레벌떡 뛰어와서 주님 지금 막 우리가 사놨던 아파트가 몇 배로 뛰었습니다. 막 지금 팔아야 됩니다. 주님 제 아들이 사복고시 합격했습니다. 이런 말 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첫 마디를 떼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너무나 다른 단어 사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복 사용하지 않아. 뭐 대답을 잘했다 하면은 아유 뭐 참 똑똑하네. 잘했다. 뭐 정확히 맞췄다 이렇게 하지. 복이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 말을 하십니다. 영국 살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증명서를 뗀다거나 할 때는 무조건 영어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한글로 된 증명서를 제출하려면은 본인이 직접 영어로 번역해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이 한글로 된 서류를 들고 뭐 뗐으면 안 됩니다. 이곳은 한국이 아니라 영국이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번역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면 이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복에 대한 단어를 그런 식으로 사용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주님께 맞춰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한 며칠 많이 하게 될 말이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입니다. 뭐 신자든 불신자든 뭐 누구나 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같이 그런데 그 의미는 다 다르게 사용합니다. 누군가는 건강, 누군가는 뭐 출세, 누군가는 재물을 복 받으세요라는 말에 담아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누려갈 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이미 가진 것에 대해서는 좀처럼 감사할 줄 모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 내 건강, 뭐 우리 집, 뭐 아니면 교회, 뭐 이미 가진 뭐 남편, 아내, 친구, 이미 다니고 있는 학교, 뭐 직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이에 비해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과 미련은 너무나도 강렬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욕망 때문에 미래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보고 싶은 이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그런 욕망 때문에 미래를 기다립니다. 혹시라도 이 다가올 시대에는 이런 내 욕심 조금이라도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앞을 바라봅니다. 표현도 그렇게 하죠. 늘 앞을 향한 표현이죠. 우리 욕심이 언젠가 이루어질 뭐 마른 목표라고 하는데 내 욕심이죠. 그 목표가 이루어질 그때. 오늘을 2017년의 그 라스트 데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예, New Year's Eve라고 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일에 이루어질 내 욕심에 대한 기대가 늘 앞서 있습니다. 이 말도 언어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붙들려 살면은 이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오히려 불만과 미련, 앞으로의 목적에 대한 그 아쉬움과 열정만 남아있게 되죠. 여기 모인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신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은 세상 그 무엇과 견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그런데 달리 말해서 때때로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다는 생각에 감사할 줄 모르지. 나는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지금 수십 년이 흘렀는데 뭐 새삼스레 무슨 감격이고 무슨 감사냐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조금 뒤에 보면요. 마태복음 18장 그 후반부에는 이런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은 만달란트 빚진 자를 은혜로 탕감해 줍니다. 그냥 탕감해 줍니다. 아이고 너 안 됐네. 이 만달란트. 한 6조 원 정도 되거든요. 탕감해 줍니다. 그 자가 나가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싹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빚진 동료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안 갚는다고. 지금 이 뭐 100데나리온 하니까 이 지금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오늘날 화폐로 변환하면은 한 천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6조 원 빚을 졌던 사람이 탕감 받았는데 자기한테 천만 원 빚진 사람 감옥에 쳐넣는 거지.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려주신 것이 이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 세상 속에서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막 그 돈 천만 원 때문에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6조 원 목숨이 10개라도 뭐 10개들 갚을 수 있습니까? 10개들 뭐 몇 년 되면 그 돈 뭐 1000년을 일한 걸 갚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탕감받아놓고서는 이 돈 천만 원 빚진 자 잡으러 댕깁니다. 이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잘못은 남들이 쉽게 잊어주기 바라고 내 잘못은 남들이 별것 아닌 걸로 여겨주기 바라고 내 잘못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 정도로 치부해버리면서도 남의 잘못은 경멸하고 못 들쑤셔가지고 안달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는 새까맣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받은 감사 이미 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내일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할 때에 나에게 부족한 것과 아쉬운 것 말하기 전에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존슨 오트만 목사님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는 이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라는 이 찬송도 유명하죠. 어떤 목사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가 이따 부르겠지만 가사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약한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보통 어떠합니까? 더 큰 복 달라 기도합니다. 더 큰 복 달라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더 큰 복 구하기 전에 네 마음 낙심될 때 이미 받은 복 세워보아라 합니다. 빨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벗어나게 해달라고, 빨리 우리 자녀 결혼하게 해달라고, 취직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네가 이미 받은 복
세워보아라 합니다. 2절과 4절 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불안할 때 있고요. 최선을 다해도 있고 기도해도 불안할 때 있습니다. 누워도 잠 오지 않을 때 있고 낙심과 절망이 바로 내 눈앞에서 으슬렁거릴 때 있습니다. 그때에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상황 변한 것 하나 없고 형편은 그대로인데 내 입술의 고백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다시 헤아릴 때에 그 은혜는 과거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탈바꿈합니다. 원래 영어 가사 후렴구는요, Count your blessings입니다. 말 그대로 count, 세어보아라는 겁니다. 우리 이쯤에서 영문법 한번 짚어볼 수 있지. Count 하려면요, many를 써야 됩니까? much를 써야 됩니까? 예? many죠, many, 그죠? 예. 옛날에 그 시퍼런 그 성문 영어, 로 배우신 분들은요 그런 용법 씁니다. 그죠? 가산명사 앞에는 many, 불가산명사 앞에는 much. 저도 이 책으로 공부했던 데가 있었는데 영어보다 가산명사라는 말이 더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가산명사는 모르고 예, 영어는 쉬운데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복은요 가산명사죠. 셀 수 있습니다. 우리 many blessings라고 하죠. 가산명사입니다. 사랑은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사랑은 어찌 셉니까? 그죠? 사랑 1g 준다 이래 할 수 없죠. 불가산명사입니다. 네, much love라고 하죠. 합쳐서 much love and many blessings라고 이렇게 많이 쓰죠. 이런 것은 이 사랑과 복의 큰 차이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셀 수 없는데요. 복은 카운트할 수 있습니다. 이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죠. 이 빅토르 위고가 쓴 Les Miserables. 거기에 보면은 질 노르망이라는 이 성질 더러운 이 노인이 한 명 나옵니다. 아마 그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어느 정도 고약하냐면은 자기 딸내미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막 화가 나면 막 딸내미를 막 지팡이로 막 때릴 정도로 이 고약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질 노르망 씨의 이 철학 중 하나가 남자가 딴 여자에게 한눈 팔게 될 때는 아내에게 반드시 돈 주머니를 맡기라 라는 이 철학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돈 세는 재미에 빠지게 되고 남편은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 혹시 그 바람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내에게 하여튼 돈 세는 재미를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말도 안 되는 철학이지만요. 이런 편견이 또 전혀 근거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돈 세는 재미, 그거 한번 맛본 사람은 그만큼 그렇게 재밌는 게 없다. 요즘은 그 대부분 기계로 세는데 기계로 세면 이 손으로 세는 맛이 안 난대요. 그래서 손으로 또 꼭 세봐야 이 손으로 세는 그 맛이 난다 합니다. 혹시 그 돈 세는 재미 좀 아는 분 계십니까? 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저는 그런 재미를 모릅니다. 그 돈을 세면은 돈이 좀 늘어나서 그 세는 게 재밌습니까? 그 돈 안 세면 줄어듭니까?
손가락.
손가락 아픕니까? 예. 아, 좀 세 보셨나요? 예. 예. 하물며요. 이 자기가 번 돈을 세워도요, 이 돈이 늘어나고 줄지 않는 걸 알면서도 엄청난 그 기쁨을 느낍니다. 정서적인 만족감이 있고요, 성취감이 있고, 안도감이 있고, 손가락 아픈데 그거 세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엄청난 기쁨이 있겠죠. 저는 그 잘 모릅니다. 그 많이 안 세봤어요. 그런데 주님 주신 복을 셀 때의 기쁨, 어떠하겠습니까? 그 돈 세는 기쁨만 못하겠습니까? 한 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송구영신 예배하기 전까지 잘 세워보고 오세요. 부부가 함께 앉아가지고 올 한해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그럼요, 일단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집니다. 막 틱틱대고 뭐 대화만 하면 막 싸움을 하다가 복을 세는 대화를 하는 순간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져요. 대화가 아름다워지고요, 유익해지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가족끼리 앉아서 올 한해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Much blessing 아니니까요. 하나씩 매우 구체적으로 세워보십시오. 그 복을 세는 과정에서 낙심한 내 마음이 회복됩니다. 생기가 돕니다. 2017년의 마지막 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냥 뭉뚱거려가지고 Much blessing 하지 말고 Many blessings 하나씩 손가락으로 헤아려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입술에는 찬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 곳에 떨어진 부모, 친척, 친구들과 송년 인사 나눌 때 한번 같이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뭐 복 받으세요, 다가올 새해 복 받으세요 이 인사도 좋지만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올 한 해 주신 주님의 큰 복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주위 사람과 나누는 이 선한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천만 원 빚진 자 아무렇지 않게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신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며 더 많은 복을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이미 받은 복을 감사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앞날에 더한 복 또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세상과 다른 복이며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증거되는 복이 되겠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자주자주 주님 주신 복을 세어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 삶에 부족한 것 쉽게 눈에 들어오지만 이미 받은 복 감사할 줄 모르는 대언망덕한 종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미 받은 복은 잊어버려서 나에게 빚진 자 뒷꽁무니 쫓아 잡으러 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직장, 학교, 또 지역사회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복을 세어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한 증거였듯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우리가 받은 복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 입술에 세상의 정욕과 좌절과 낙심, 뒤틀려진 열등감 따위가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감사와 찬송이 올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 입술을 채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